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일상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도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도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해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사무엘하 17장을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그 그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택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후세의 그 계략을 따라서 군대를 모으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에 진을 칩니다. 또한 다윗은 이 후세의 계략을 따른 이 압살롬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을 버려서 이렇게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이 군대를 정렬하고 이 길리앗에 진쳐 있는 이 압살롬의 군대를 향해서 이제 돌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18장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군대를 세 그 군대로 만들어서 세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 지휘자를 세우고 누굽니까? 요압 그리고 아비새 이때를 세워서 그렇게 전쟁을 하게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 또한 가려고 하지만 다윗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이 사람들이 군 지휘관들이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다윗이 만 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군대들이 만 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군대들은 아무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몇 천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압살롬의 군대들은 몇 명이 죽었다고 나와있죠? 2만 명이 죽었다고 7절에 나와있죠. 그러므로 2만 명 이상, 즉 더 많은 그 군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6.25 때 그렇게 미국들이 큰 무기들을 갖고 있고 좋은 무기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해전술이라는 그 중공군의 그것을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패하게 되죠. 똑같이 예전에는 칼과 창군이 없으니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군대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길 승산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서 3일로 퍼져 나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에서 이 다윗 용사들이 용감하게 그리고 또 그들이 잘 싸워서 그리고 또한 계략이 좋아가지고 그들의 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숲에서 죽은 자가 많다는 겁니다. 숲에서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도 우박이 내려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이렇게 싸우면서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장에서 저희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무엘하 저자가 이 전쟁을 이기고 지고에 대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전쟁이 이제 패하는 것을 보고 나서 도망가는 가운데 상술이 나무에 머리가 걸렸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보게 되면 머리카락이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또한 이 보게 되면 구절을 보게 되니까 이 압살롬이 무엇을 탔습니까?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탔습니까? 노새를 탔다고 했죠. 노새를 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그가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하며 살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노새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은 허영심과 욕심과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살며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한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싶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상한 아주 사이코패스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막 달려가다가 똑같이 저는 머리가 짧아서 안 걸리겠지만 우리 장애인들은 다리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카락에 걸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500불 주고 한, 너무 비싼가? 예, 100불 주고 한 이 머리 이렇게 노랗게 샜는데 이거를 자르면 너무 아까우니까
나무를 자르는데
나무를 자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답을 말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나무를 자르든지 그죠? 나무를 자르든지 머리카락을 자르죠. 나무카락이 좀 너무 두꺼우면 칼로 자르기 힘드니까 정말 위험에 빠지게 되면 이 머리카락을 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무엘하 14장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더욱더 능력있고 세상적으로 잘났고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위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상징적으로 아직도 압살롬은 세상을 붙잡고 있고 또한 이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허영심이나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가 살아생전에 그 기념비를 아주 조그맣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크게 남들이 이 압살롬이 누구인지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얼마나 그가 놀라웠는지 그것을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말한 말씀을 들어보면 아들이 세 명이나 있었는데 이 압살롬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영심과 욕심과 세상적인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것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이 압살롬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비까지도 미리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세상을 붙잡고 싶고 세상 속에서 더욱더 잘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왕의 자손으로서 그 왕이 그 묘지에 묻힌 것이 아니라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기를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다. 정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그곳에서 숯불에 그냥 묻혀버리고 만 겁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다윗과 또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사람, 인간들, 죄인들은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또 삶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살고 있는가? 또한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최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7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들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리라 합니다. 이 말씀도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어쩔 때는 내가생각해내고지혜와계략을남에게말씀드렸그얘기를나눴을때항상그의말우리나의말을듣고그것을따라살지않을때도많습니다그런데이아이고베는자기계략이시행되지않은걸보고어떻게합니까가서죽어버립니다왜요이아이고베또한이세상적인 reputation 이나세상적으로인정을받고싶고세상의으뜸이되고싶지만자기계략이되지않으니까소망이없어지고좌절하게되어서죽을수밖에없는운명이라는겁니다세상을붙잡고세상적인것으로말미암아사는사람들은이죽음에또한이렇게살수밖에없다는것을설명합니다또한18장에뭘보게되면요압이나오는데요압이어떻게합니까이름도없는군인이그아스론이머리카락에걸려가지고그렇게댕글링댕글링매달려있다라고하는데요압이뭐라고합니까왜죽지않느냐네가만약에죽였다면내가은을줬을텐데그리고띠를또한해줬을텐데왜죽지않았느냐라고얘기했을때이군인이뭐라고합니까다윗이명령하여서죽이지말라고해왔기때문에죽이지않았습니다그리고또한만약에내가죽인다면분명히당신은이다윗의명령을거역하여서죽였기때문에당신이나를죽였을겁니다라고그렇게얘기했을겁니다세상의이치는거죠그죠세상은인간은죄인은만들어낼수밖에없는것이폭력이고거짓이고또한이욕심이죄를낳고죄가사망을할수밖에없는그런자리다라고그렇게설명해주고있는겁니다그래서많은사람들이허망한삶을살고있고아직도물질과세상적인것으로말미암아살기를원하며바둥거리며조금이라도더받기위해서더얻기위해서삽니다그래서이죄를다른말로바꾼다면여러분뭐라고합니까더그렇죠더원한다더하길바랍니다그래서허망한삶을살밖에없는겁니다여러분예전에제가말씀을드렸는데알렉산더대왕아시죠알렉산더대왕이기원전360년에왕권을잡고이제이렇게많은나라들을이렇게차지하게됩니다그런데32살정말꽃다운나이에병에걸려서죽게됩니다죽게되는데제가예전에여러분에게말씀드린것은무엇이냐면간에손을내밀어서이렇게놓게했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제가또더조사를해보니까더많은것들을이렇게부탁을했더라고요그래서알렉산더대왕의유언이뭐라고있냐면첫번째자신에관한반드시자신의의사가옮기도록할것두번째관을무덤으로옮기는일에길에금은보화를잔뜩뿌려놓을것세번째두손을관밖에내놓을것딱보시면무슨의미인지좀아시겠죠왜첫번째그렇게했다고생각했습니까첫번째는이어떤의사도불치병에걸리고병가운데있는그사람을또한이어떤그의사도그누구도정말명이라할지라도사람을다고칠수가없고모든인간은죽을수밖에없는운명이있다라고그렇게가르치기위해서이렇게이의사들이관을같이옮기도록그렇게명한겁니다그병에걸렸을때정말명이라는명의들은얼마나많이다불렀겠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고치지못하고죽어가는자기인생을보면서그명의도정말이름이있는명의들도그병을고치지못한다라는것을알게하기위해서그렇게얘기를합니다또한두번째를보게되면은이금은보화를그장례식장에다깔아놓으라는그많은나라들을정복했을때얼마나많은금은보화를얻었겠습니까그금은보화모든것을다깔아놓으라고합니다왜요자기가죽어가는그길에영어로보면not even one fraction of gold 라고합니다그러니까작은부분의그골드도가져가지못한다고그렇게얘기하면서인생들아내가이렇게수많은금은보화를다가지고그모든것을차지했지만 나의 죽음을 보라.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손을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곰술의 곰수거. 아무것도 내가 가져가는 것이 없다. 명예, 재물, 그 모든 건강,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는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솔로몬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도 큰 나라의 왕이 되었고 지혜가 있었고 또한 명예와 또 부귀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왜 모든 것이 헛됩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많은 명성과 아무리 큰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13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라. 그 모든 금은보화를 가졌고 그 모든 명성을 갖고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 인생은 허망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재물을 움켜잡기 위해서, 아직도 명성을 잡기 위해서, 아직도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아직도 더 잘 살기 위해서, 아직도 더 건강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삽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지금 힘드니? 어렵니? 괜찮아.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을 아는 축복,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되는 자리인지 아느냐. 그 삶을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내어라.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영원토록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정말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다 그래도 너무나도 축복받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시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이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주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또한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진다 하더라도 천하보다 더 귀한 이 한 생명,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크나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크나큰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통치자시며 왕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